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시부리소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시부리소 지난 앞선 두 시간 동안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을 살폈는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어요. 뭐가 믿음이냐 말이죠. 똑같이 이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간략하게 좀 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벨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하는 거죠. 가인도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가정 출신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같아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어떻게요?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곧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께 자기의 행위를 드린 첫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가인의 방법과 곧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합니다. 가인은 자기가 가꾼 소산물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린 양을 데려다가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이렇게 물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아벨님, 왜 어린 양을 가져온 것이죠? 그때 아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양이 죄를 없애준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아벨에게 그렇게 질문했다면 아벨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예, 물론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머니에게 그녀의 혈통에서 장차 구주되실 분이 나올 것이며 이 어린 양은 바로 그분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구원자여 구세주이신 분이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어린 양을 드리는 겁니다. 어린 양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애당초부터 하나님은 분명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분명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도 하나의 근거 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린 양이 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어린 양은 죄를 지고 갈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거죠. 믿음으로 그 어린 양을 바쳤던 겁니다. 아벨의 제물은 그리스도를 가리켰으므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법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처음부터 명확하고 확실한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오늘 사람이 비록 우준할지라도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피가 뿌려진 길이요 곧 그리스도 자신인 것이죠. 우린 이제 에녹을 다루게 되는데 에녹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왔다면 그리스도와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행동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에녹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5장에서 우리는 최초로 에녹이 언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5장은 매우 슬픈 장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말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 아담은 130년을 살다가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 후에 아담이 죽고 셋이 또 아들을 낳죠. 그리고 셋도 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이것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읽느라면 마치 뭐랄까요, 좀 이 어떤 죽음의 명단들을 쭉 보는 것과 같아요. 공동묘지에 있는 명단들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단조롭지만 오늘날까지도 아주 슬픈 인류의 역사가 이와 같이 지속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사태가 변한 것은 없고 사람들은 아직도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물론 사람이 수명을 조금 연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뭐 천년만년 살겠어요? 다 사람들은 다 죽죠. 죽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에녹과 관한 아래와 같은 기사들을 읽게 됩니다.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이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담도 참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들을 3명을 낳았을 때가 130세였으니까 그 후로도 얼마나 오래 삽니까? 그런데 에녹은 더 그래. 에녹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그가 365세를 향유하였더라 그랬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5장 19절로 24절에 보면 에녹의 일대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은 확실한 족보를 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족보는 아주 확실한 가계를 따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자녀들을 낳았지만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한 아들 곧 야레스의 아들 에녹이 그러므로 출연하게 되는 것이죠. 에녹은 55세를 살며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에게 그 밖에 자녀들도 있었지만 장자가 무두셀라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으니까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요. 그럼 다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런 내용으로 이 에녹을 어느 정도 어림잡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런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에녹이 유모의 방에 들어가 발짓을 하며 침대에 노는 어린이를 보았을 때 그 이름이 무두셀라였습니다. 우리는 무두셀라를 항상 아주 긴 수명,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무두셀라는 갓난아기였어요. 이 에녹이 그 어린 아이를 내려다 보았을 때 자기의 책임을 통감하고 생활을 바꾸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에녹은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갓난아이가 여러분의 생활 양식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아무것도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이 무두셀라를 바라보면서 에녹은 나름대로 큰 깨달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에녹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깨달음에 따른 어떤 행동의 변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래서 옮겨졌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옮겼다는 이 번역은 참 훌륭한 표현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어떤 것을 취하여 다른 곳에 가져다 놓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에녹은 여러분 옮겨진 거잖아요. 그대로 옮겨졌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온전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에녹의 생애 한 측면에서 그 옮겨져 다른 측면으로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주일학교에서 돌아온 어린 그 소년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잠시 해드릴게요. 그 소녀의 어머니는 오늘도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해 주셨니? 라고 늘상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갔다고 그러면. 그때 이 어린 소녀는 에녹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와서, 예, 교회에서 선생님께서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얼마나 훌륭한 주일학교입니까? 그 사실을 사실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아이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니까 말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제 그 아이에게 그렇게 물었죠. 그래, 에녹이 어떻게 되었니?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소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에녹은 아주 옛날에 살았는데요. 하나님께 매일 오후에, 하나님께 매일 오후에 오셔서 에녹아, 나와 함께 거닐지 않겠니?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때 에녹은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출발을 했어요.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녹은 겉옷을 입고 도시락까지 준비하여 집을 나가셨대요. 하나님과 에녹은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날이 어두워졌는데, 그래서 에녹이 이렇게 말을 했대죠. 날이 어두워졌는데요. 집에서 너무 몰려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때 에녹과 함께 산책을 하고 거닐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에녹아, 이제 너는 너희 집보다 우리 집이 더 가까이 와 있단, 가까이 있으니까 너 그러므로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는 것이 더 좋겠다. 이래가지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라고 이 꼬마아이가 어머니에게 설명을 잘 해 주었다는 겁니다. 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바로 이러한 일이 언젠가 저는 교회에 닥칠 거라고 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자들의 몸인 교회는 어느 날 하나님과 함께 하늘 집으로 올려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6절로 넘어가 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쁘시게 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이 기꺼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을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히브리 서신 가운데에는 상급에 관한 언급이 여러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를 위하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나름대로의 상급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상급이 아니면 감탄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하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나오고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하는 것이죠. 7절 보실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참 귀합니다. 아벨은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에녹은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주고 이제 노아는 믿음의 증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은 흔히 노아가 120년 동안 전도했으나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노아가 이 바벨에 살고 있다는 어떤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있다는 것을 보면 이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마 인도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했단 말이죠. 노아는 자기의 가족 식구들을 여호와께로 인도하는데 이것이 참으로 의미 깊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노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것은 인류에 대한 서글픈 설명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급히 이렇게 멀어져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한 경건한 사람이 남아있었다고 창세기 6장 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표현을 들었다고요. 이것은 노아가 자기의 죄값을 치르고 사람들을 위하여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일들을 행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노아는 그 이상 곧 하나님과 동행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믿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땅에 한 번도 비가 내린 일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브레데강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아라라산 근처에다 이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까지 분명히 비를 보지 못했을 것이고 배에 대한 이해를 이 노아는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믿었던 진정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